예, 오늘 말씀 제목은 금방 읽은 5절, 5절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그래서 경작하라, 지키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영어로는 경작하라를 제가 cultivate, 그래서 cultivate it and keep it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거는 아닌데 좀 더 이게 마음의 그 미묘한 상태를 말하는데, 그래도 두 가지 개념, 이 경작과 지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랜드 커맨드입니다. 가장 그 명령인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단어에서 이 경작하다 이 단어를 제가 주보에다가 써놨는데, 이거는 뭐 상식으로 안 와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국말로 말하면 경작하다, 갈다, 배양하다 그 뜻입니다. 일하다 그 뜻이고, 영어로는 이제 그 cultivate란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erve, 이렇게 serve, 그리고 till, 이게 work,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바드에서 나오는 명사 에베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에베드가 종입니다. 종, servant. 그러니까 경작하다, 이 아바드에서 에베드가 나와 있는데, 명사가 에베드인데, 이 에베드가 바로 종, servant입니다. 근데 이게 지키다라는 단어는 이제 이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샤마르. 이 샤마르는 지키다 또는 준행하다. 영어로는 watch, guard, observe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NIV 성경은 work it and take care of it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목을 cultivate, keep 한 것은 American Standard Bible에 cultivate it and keep it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는 이 cultivate를 tend,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돌보는 것처럼 tend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바이스 스탠다드는 till, T-I-L-L, till도 이게 경작하다 뜻입니다. 그리고 English Standard 버전은 work and keep it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작하고 지키는데 무엇을 경작하고 지키는가 하면,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여기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첫 사람이 이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에덴 동산인데,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사람 하나님께서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에덴 동산 바깥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사람 이끌어서 에덴 동산 두셨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디 지구에 어디 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 바깥입니다. 에덴 동산 바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첫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임자, 대행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아, 네가 이 만물을 잘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라 라고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아파트를 안 주셨어요. 아파트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파트를 주시는, 그 거처를 주시는 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이제 그 아담의 거처가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에덴 동산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걸 잘 경작하라. 에덴 동산이 보통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얼마나 사이즈가, 에덴 동산 사이즈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일 것 같아요? 뭐 여기 집 보면, 여기 우리 여기 주변에 큰 집들 있잖아요. 이 라사고, 이 라트라고 하잖아요. 이 라트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집은 굉장히 큽니다. 기분이 좋죠, 그죠? 밴쿠버 집값이 워낙 비싼데 여기서 더 좋은 집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이걸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의 거처가 에덴 동산이자 또 이게 이 지구에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총사령부가 거기입니다. 총사령관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건재하면 모든 피조물도 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경작하다, 이 경작하다가 아바드라고 했고 거기에 이 그 아바드 동사에서 나오는 에베드가 일꾼, 이 종입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경작 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에서 나오는 그 명사 에베드가 일꾼인데 종인데 사람은 종입니다. 사람은 일꾼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자 사람은 일꾼이다. 사람은 종이다. 서번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꾼이 아닌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의 종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임에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는 장면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그걸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종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아니 헬라어는 이렇게 둘로스인데 여기서 이제 신약성경을 히브리 말로 그 쓴 히브리의 신약성경이 있어요. 거기는 에베드입니다. 에베드. 여기가 종, 서번트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니까 사람들이 종입니다. 종의 형체가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입니다. 사람은 일꾼입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종이라고 하지만 피조물이 종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일꾼입니다. 제가 이 구약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면 오늘 설교는 또 다른 주제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사람은 종입니다. 종인데 절대 피조물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동물의 형상, 이 소나 어디 또 이 어디 인동 어디 가면 원숭이나 어디 뭘 그려놓고 그걸 또 숭배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오류입니다. 사람이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놓고 그 동물을 같이 이렇게 뭐 절하고 경배하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타락해도 어마어마 타락한 겁니다. 사람은 피조물의 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할 일과 지켜야 할 일을 정하고 부르셨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서 할 일을 정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만일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종, 일꾼인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경작하다, 이 아바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키다. 지키다가 샤마르라는 뜻인데, 샤마르인 것을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자, 지키는데 도대체 뭘 지키냐? 아니, 물론 이제 에덴동산을 지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느냐? 자, 지키다라는 단어는 이게 공격보다는 방어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키는 건 방어 개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지킬 때, 자, 지금부터 총 한 자루 사자. 총과 장검을 찾아 지키자. 또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쳐서 이 쌓아서 가지고 지키자. 아니면 이 적이 못 오도록 앞에 지뢰밭을 쫙 깔아놓고 또 이 방어용 지대지 지대공 미사일을 구비하자. 그렇게 해서 지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 문맥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말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약간 워드플레이 같은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가 지키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 깨지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다가 말씀을 주셨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주권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첫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딱 여기 본문이 되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다 해라. 해라. 하니까 하라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해라. 그러나 딱 한 가지 하지 말라. 이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6절 보게 되면 아니 16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나무가 여러분 그 저기 이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시장에 가도 제가 못 보는 열매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 온갖 종류의 다 있기 때문에 다 먹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첫사람 이 아담은 경작은 잘 했겠죠. 경작은 잘 했겠죠. 했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 인류는 물론이요 이 사람에게 이 지배와 관리가 위임된 모든 피조물도 이 사망, 이 썩어짐의 운명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과 17절 전반부를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17절에 그 전반부에 한 사람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자 사람이 사망하면 썩어지잖아요.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만물의 피조물도 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23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일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이 썩어짐 이 디케이 이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근데 이 피조물이 다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도 다 이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온전한 구원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사람에게 대하여 우리 사랑과 긍휼의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으로 그 죄값을 치르고 공의를 이루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자, 그 은혜에 따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죄사함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우리와 같이 썩어짐 이 사망의 종로로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이 자연을 잘 보호하고 가꾸는 것도 크리스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회개한다 하면 이 온전한 회개는 뭐냐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내가 듣고 내 마음을 바꿔서 그 구원의 은혜로 나가는 것 이것이 사람이 회개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까지 그게 회개에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의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작하고 지키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도 내가 게으르고 아니라고 일을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2020년 첫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요절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한데 원래 원어는 왜냐하면 because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잘 듣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게 샤마인데 이 샤마가 명령문이 쉐마라고 해서 제가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샤마하고 샤마라는 것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지키면이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아까 그 히브리서 2장 15절에 지키고, 똑같은 동사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소유라는 단어가 서글라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강조를 많이 했죠. 서글라. 이 서글라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학자들이 말하기에 100%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신비로운 단어다 했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이 소중한 보물과 빛나는 보석으로서 하나님 외에 아무나 만지거나 건들면 안 되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서글라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거 외에 우리 주님의 서글라를 건들면 그건 죽음입니다. 이거에 대한 좀 믿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갖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아까 제가 오늘 제가 이 부분에서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거역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걸 건들면 그거는 죽음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서 이 악령들, 귀신들은 하나님의 서글라를 건들면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공포에 있습니다. 제가 그 예를 찾으니까 얘기가 많아요, 얘가.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거라사한 지방의 군대막에 들린 사람을 이 예수님께서 고치려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때 멀리서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군대막에 들린 사람이 쫓아와서 그 안에 있는 그 군대막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건 뭐냐면 목소리가 이 탑으로 이 귀청이 떨어지기에 크게 막 아우성 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런데 이 괴롭히는 단어가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야 이렇게 말로 학대하고 노는 게 아닙니다. torture, 이 고문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거라사인 지방의 군대막에 들린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청구하셨어요. 에스킹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제가 어느 선교사의 그 보고서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 저기 동남아시아의 어느 지역에 선교사가 갔는데 그 마을 불악에는 이 마법사가 있어서 술사가 있어서 그 마을의 추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워낙 이 마술사의 이 마법사의 이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와 일행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도 못하니까 계속 중보기도 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법사가 큰 소리 울더래요. 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다 놀래가지고 이 마법사가 왜 우냐 하니까 예수가 이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다 청구하셨다. 그러면서 엉엉 껄껄 울더래요. 그러면서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돼서 예수님 영접했다는. 이건 실화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의 군대막에 들린 사람의 영혼을 청구하셨어요. 이건 내 거다 하니까 마귀가 그 군대매가 모르고 와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 이놈아. 그래서 그리 놀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서글라를 건들면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경작하며 지키는 것을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일꾼입니다. 사람은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작하는 것이 사명이자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 즉 원수의 대적의 아주 공격, 미혹인데 미혹에서 지키는 것이 또 사명이자 이것도 축복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 설명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이 중력의 법칙보다도 더 확실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작하고 지키는데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가? 도대체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가? 근데 그 걸림돌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깨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그게 걸림돌이라는 조차도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걸림돌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여러분들 학교 다니셨죠? 전부 다 학교 다니면 학교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시험입니다. 시험. 저기 이제 뭐 여기 가까운 학교도 이제 학기 시작했으니까 학생들이 슬슬 이제 시험 보기 시작하죠. 바쁘시죠. 그런데 이 시험을 볼 때는 이 객관식 문제가 있는데 객관식은 멀티플 초이스. 객관식 문제는 대개 사지선다형입니다. 사지선다형이 뭐냐면 네 개의 문항을 한 문제에 네 개의 문항을 주고 가장 가까운 답이나 정확한 답을 고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예, 여러분들 질문이 있는데 왜 객관식에는 사지선다형이 왜 대세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객관식은 거기서 사지선다형이 많잖아요. 그죠? 왜 사지선다형이 많습니까? 아세요? 그 이유를? 물론 잘 모르죠. 저도 모르죠. 예, 모른데 이 사지선다형 딱히 정답은 없지만 이 출제자와 시험 보는 수험생의 이 상황과 역량의 관점에서 보면 사지선다형이 가장 사람에게 이상적입니다. 근데 사지선다형에서는 이 두 개가 정답에 가깝고 두 개가 아주 그냥 멉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에 따라서 그 두 개냐 세 개냐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지선다형 들어보셨어요? 이지선다형 시험 보셨어요? 이지가 영어로 이지가 아니라 두 개,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항이 두 개, 이지선다형. 이지선다형이 뭐 OX 문제입니다. 그게. 시험 볼 때 OX 안 해보셨어요? 자, 이지선다형 OX입니다. 자, 그럼 오지선다형 시험 보셨어요? 저는 오지선다형 시험 문제를 본 적이 많이 있고 또 제가 여기 그 시험 문제 낼 때 오지선다형을 제가 선호합니다. 그래서 항을 다섯 개를 줍니다.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힘들죠. 다섯 개씩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나 이 오지선다형은 다섯 개가 항목이 다섯 개니까 산만하게 보여요. 그다음에 시간이 급하니 시간제한이 있으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객관식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은 뭐냐면 틀리면 감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답을 안 쓰면 감점이 없습니다. 답을 쓰면 감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이거 주의하지 않으면 아주 비참한 점수가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문항이 25개면 문제 하나당 몇 점 배정입니까? 4점이죠? 4점. 그죠? 근데 그 25개 중에서 15개를 맞히면 60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통과입니다. 모든 과목은 100점 만점에 60점 맞으면 통과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25개 객관식 문제를 풀었는데 15개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60점입니다. 그건 통과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10개를 틀렸어요. 그럼 15개인 건 맞은 거에서 10개를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럼 5개를 맞춘 겁니다. 점수가 20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낙제입니다. 이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객관식 문제를 내면 틀리면 반드시 감점을 줬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20문제에서 10문제 맞았는데 10문제를 틀렸어요. 그럼 0점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비참합니다. 제가 왜 사이드로 나갔는데 자 여러분들 가장 인상 깊은 시험은 뭐냐면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냐면 그게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시험 보고 나서 채점하지 않아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자기가 그 시험 본 그 시험지를 가지고 출제자 교수 앞에서 구두 시험을 보는 겁니다. 오랄 테스트, 오랄 이그제미네이션 보는 겁니다. 그거 해보셨어요? 저도 그 시험을 받고 근데 그 시험을 또 실시도 해봤어요. 제가 주관식과 객관식 문제를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고 나서 시험을 다 보게 한 다음에 시험 답안지를 본인이 들고 와가지고 교수하고 1대1로 그 구두 시험, 오랄 테스트를 본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정말 요행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역량이 철저하게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와 같은 문제를 한번 내려고 합니다. 삼지선다형입니다. 잘 안 들어보셨죠? 삼지선다형은 항목이 3개인데 저는 3개짜리 문제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흔하게. 자, 삼지선다형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 시험을 보고 나서 구두시험을 봐야 됩니다. 오랄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문제 맞느냐고 시간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바로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만일 다음 세 가지의 타입 중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면 가장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가? 1번, 몸에 문신이 많고 코걸이에 귀걸이에 그 다음에 머리는 무지 색깔로 염색하고 그 다음에 떠돌이처럼 보이는 자. 2번,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매사에 모든 것이 평균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철저히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고에 쩔어있는 자. 3번,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면서 아주 번듯하게 decently 행동을 하고 처신하지만 은근히 아주 교묘하게 선하게 보이면서도 착하게 보이면서도 은근히 나르시즘에 빠진 자. 1, 2, 3점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불편하고 짜증납니까? 자, 답을 고르셨습니까? 자, 고르셨으면 저거 이제부터 구두시험 보는 겁니다. 오랄 테스트. 자, 제가 출제자니까 저한테 왔습니다. 자, 1번 택한 자한테 제가 말합니다. 왜 당신은 1번을 택했습니까? 하면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하, 몸에 문신이 많고 막 와일드하게 보이고 막 터프가이 보이고 아유 무서워요. 그렇게 대답할 겁니까? 그러나 이제 출제자인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낸 의도자로서 말하는 겁니다. 몸에 문신이 많고 코걸이 귀걸이에 뭐 그냥 뭐 무지개 색깔을 염색하고 여기 무슨 뭐 머리를 이상하게 하고 방황하는데 보인다 하는지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되게 관습과 이 규범에 저항하며 개인의 자유 또 방종을 주장하는 방랑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순수하고 따뜻한 인간다운 면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폐해를 아무리 끼쳐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의 위험성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해서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24절에 우리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갔고 아 그래서 나 못 가겠다 하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이 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우리 주님께서 더 소외되고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맹인이고 이런 자를 불러다가 잔치에 채우라고 했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잔치에 청했으나 오지 않는 자는 절대로 이 잔치에 참여 못한다. 또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너에게로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1번 택한 자들 잘 생각하십시오. 가장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지. 자, 2번 택한 자. 자, 2번이 뭡니까? 2번은 그냥 잘 믿고 이렇게 평범한 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인본주의에 쩔은 사람입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는 유력한 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자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아주 참담한 비극입니다. 폐해를 말하면 이 2번의 폐해는 비교하게 되면 1번, 아까 1번의 폐해는 조족지혈, 세발의 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4절에 제가 사울이 생각났습니다. 사울왕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실패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일을 청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유력한 자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 본인이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을 지도자에 앉혀버리면 그 공동체에는 아주 참담한 비극입니다. 스가랴 9장 13절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을 끼우는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 일으켜 헬라자식, 헬라자식이 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자들을 가르친 겁니다. 헬라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또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fear of man will prove to be a snare. 여호와를 그 경외하는 것보다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를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면 그 공동체는 마귀의 올무에 붙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자기가 믿는 자 그리스도 하면서도 가만히 보게 되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냥 인본주의에 쩔은 사람, 이 사람 만나면 짜증이 나죠. 불편하고. 자, 2번 대답을 한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점수를 좀 줄 수 있어요. 자, 3번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주 반듯한 행동을 해요. 뭐 그냥 아주 이렇게 나이스한 그리스도인 좀 보이지만 은근히 혐오의 그 마음속에 나르시즘이 있는 사람. 이게 3번입니다. 자, 이 3번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아주 교묘히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경우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것은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에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결국 나중에 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2번의 폐해가 비극이면 3번의 폐해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나르시즘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착각입니다. 자기의 만족입니다. 이 나르시즘에 있는 영혼은 얼마나 추악한지 영분별이 아니면 그 추악한 모습을 인지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실상 그 영혼이 추악한데 본인은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겁니다. 현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오해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정의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게 되면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마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물론 물질과 건강을 주로 강조하는데,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기도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 채찍이 맞음으로 건강을 입었는데 이런 모든 이 물질과 건강을 포함해서 축복을 당연히 누려한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이 기복주의입니다. 이 나르시즘은 미혹입니다. 미혹인데 이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 그 라이프 스타일,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실상 없으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 제자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거짓 영성입니다. 이 false spirituality. 거짓 영성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을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의 스타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는요, 그리스도 권세는 그 앞에 모든 병마도 물러가고 그 가난도 물러가게 되고 그 안에 모든 어리석은 운영이 물러가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하는 그 미혹은 결국 나르시즘입니다. 자기 착각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나르시즘은 바로 뭐냐면 자기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 the core problem,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로서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교만이에요. 근데 이 은밀하고 이 아주 이 참 놀라운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선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그 마음속 중심에 아주 은근하고 교묘한 교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품성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그 품성 그대로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 인용하려고 보니까 너무 길어서 제가 목도 아프고 그래서 그냥 간단한 요점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은 마귀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온 말씀인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신을 높이리라. 내가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에 앉으리라. 내가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키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또 에스겔서 28장 11절 18절은 좀 길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냥 중심 부분만 이야기하면, 이거는 또 사탄의 그 타락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러니까 그룹이 뭐냐면 그룹 천사입니다. 사탄이 그룹 천사인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좋은데 속에 있는 불의가 마침내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이 무역은 트레이드인데, 이 트레이드가 바로 뭐냐면 마귀가 같은 그 다른 천사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말이랑 대화를 한 겁니다. 말 많음으로 그 가운데 자기가 그 교만이 드러난 겁니다.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절했더라. 그 다음에 17절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자,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아주 디센트하게 보이는데 마음속에 아주 은근한 교묘한 교만이 있는 겁니다. 즉 나르시즘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진짜 만나면 왕짜증납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분별, 이 영분별이라고 하면 약간 말이 애매한데, 본인이 신앙이 깊어지고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분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 뭐든 간에 사람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사람이 진짜 문제 있는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은 제일 골치 아픕니다. 그건 누구도 못 건듭니다. 근데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 왕 중에 왕입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장면이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2절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나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쭉 말이 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사람마다 그 일을 주셨는데, 아까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일을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경작하고 지키는데 실패하게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게 미혹인데, 그 미혹의 단계는 아주 교묘합니다. 나르시즘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 만족과 착각입니다. 아, 내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그리고 조심성하고 주의하지 않고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잘 살 거야. 나는 이만하면 된 사람이야. 아, 나는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등등이 그 고개를 들고 일어나면서 이것이 미혹이라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미혹된 단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 이하 아주 조그마한 의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을 주셨는가? 창세기 3장 1절 후반부에 뱀이 여자에게 물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을 주셨는가?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현재는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1%라도 작은 의심, 이것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미혹입니다. 여기에서 지키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 내부를 성찰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난 또 말씀에 따라 일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새해 그 결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매일매일마다 아침 일찍이나 또는 그 밤 늦게, 아침 일찍은 그 전날이고 밤 늦게는 그날 하루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며 내 일을 경작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 저널링을 하십시오. 이게 내 새해 결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천하 없는 장사도 일주일만 지나면요 성찰이 안 돼요. 여러분 수학에서 우리 수학하는 사람, 수학에서 곡선 커브가 있으면 그 고부의 곡선 이 커브를 특성을 잘 이해하려면 미분하면 됩니다. 미분하게 되면 그 선의 곡선의 특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분이 뭔지 아십니까? 잘기 쪼개가지고 하나하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타입인지를 알려면 일주일 갖고 안 됩니다. 매일매일을 쪼개서 봐야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가? 자, 두 번째, 어떤 미혹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주시는가? 또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어렸을 때 다 기저귀 갈고 다 젖 먹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자식 새끼가 커가지고 하는 말이, 부모한테 하는 말이, 부모가 내게 해준 게 없다. 정말 이런 말 하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설령 그런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급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예, 고아의 심령입니다. 고아. The open spirit. 그래서 어떤 저기 그 학자는 그 아담과 하와 이 부분을 The open spirit, 고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르시즘은 이 고아와 같은 심령입니다. 나름대로 홀로 서기를 해서 주님과 실상 떨어지게 하는 미혹으로서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나이가 이제 60대 초반에서 중반에 가는데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너무 이 트랩에 많이 빠졌습니다. 아, 정말 이 고아 같은 심령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이 고아와 같은 스피릿으로 내가 살았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문을 구하고 또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때 상황에 따라 처리를 한 것이 너무나 후회됩니다. 너무너무. 그 당시에 그게 옳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 블레싱을 놓쳐버린 겁니다. 제가 이 말하려면 이게 오늘 시간 넘어요. 이게 간증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말씀 주셨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는가?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자 1번과 2번에 의해서 3번이 오는 겁니다. 3번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지라. 평상시에 그 생명나무 그 선악과 나무를 보면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뭐 이렇게 지혜롭게 할 게 그렇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보는 시선을 놓치니까 그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준 겁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홀로 서게 하는 독립의 영, The Spirit of Independence. 그 다음에 지식의 영,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구글이죠, 구글. 이 구글은요, 여러분 영어사전 보게 되면 이게 동사입니다. 구글잇 합니다. 나 이거 몰라요. 그러면 구글잇, 구글을 통해서 알아보라는 겁니다. 모든 지식은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추구하는 이 스피릿,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리고 불법의 길로 나가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133절에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이 죄악은 뭐냐면 리벨리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셨습니까?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거 기도할 때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모르는 내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날 주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 지갑에 뭐 돈이 뭐 5불짜리도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결코 살 수 없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또 나의 어떤 그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이 영혼을 조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요, 나의 치유자이시오, 나의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인도자이시오.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심령,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은밀하고 아주 교묘한 그 교만이 일어나는데 그게 코어 프로블럼인데 셀프 프라이드. 아, 나는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이 정도면 형편이 낮은 것 같아. 이 나르시즘. 이 나르시즘을 우리가 발견해서 깨어서 예의주시하여 발본색원. 이 발본색원 사자성을 잘 모르면 설명해주면 좋지 않은 근본 원인을 완전히 찾아서 없애버려서 다시는 그런 게 발붙이 못한다고 하는 게 발본색원. 하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날마다 내가 내 자신 내부를 성찰하는 인스펙션하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에덴 동산, 내 에덴 동산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삶, 내 삶,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일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로 재어서 준 나의 분깃, 이 포션, 이 분깃, 이것이 나의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경작하고 지키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경작하며 이 지킴에 깨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적 원수에게 절대로 틈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5절, 15절, 16, 17절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사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직 죄를 모르고 죄가 없었던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뭐냐면 주의 동산, 너의 삶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것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명령으로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우리 자신 내부를 성찰, 인스펙션해서, 그러니까 저널링해서 인스펙션해서 어떤 형태라도 나르시즘을 발견해서 그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나의 이 분깃을 내가 말씀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경작하는 거, 이게 바로 나의 존재의 목적이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제 다 살았다, 고만 살고 나에게 오라, 그때 아주 만족하게 갈 수 있는 것이 경작곡 지키는 겁니다. 그 존재의 목적입니다. 아, 나는 이제 뭐 다 됐으니까 뭐 하루 놀고 하루 쉬자, 하루 놀고 하루 쉬자, 하루 놀았으니까 또 하루 쉬어야 되고 또 쉬었으니까 또 놀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거는 뻥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할 일을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내 양심이 허락한 대로 내가 열심히 일할 때 일의 성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경작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은 오늘 올해 우리가 할 그 모토 중에 하나인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느라.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건,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팔든,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소를 기르든, 여러분들이 집에서 설거지하든, 아니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 무슨 계약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그 분깃 안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가까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뭘 하는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작하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있어서 같이 이어지는 속편인데,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잘 합해가지고 이제 올해 새해 첫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샤마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경작하고 아바드 그리고 지킨다 샤마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단어가 구약에서 얼마나 중요한다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캐나다 서부장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주신 그 맡긴 분깃을 말씀대로 잘 경작하고 지키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존재고,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요 그냥 죽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피조물에 속한 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이 가정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내게 맡기신 겁니다. 열심히 경작하며 지키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형태의 나르시즘은 정말 날마다 성찰해서 발견해서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